23절에서 2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2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8장 13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마지막 27절은 함께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옵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은요, 신원욱 목사님. 제가 강사분을 찾고 있는데 추천을 받았습니다. 사실 목사님은 저의 수영로교회 선배 목사님이신데요, 저랑 사역가 같이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참 은혜롭게 말씀을 잘 전하시고 하신다고 저에게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오늘 좀 수시 마실 거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을 한번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시는 강사 목사님 가운데 제일 무명한 목사일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서울 산부인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내들을 분만실에 넣어놓고 남편들이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금 있다가 한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일원동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전데요, 축하합니다. 아들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른 간호사가 쫓아왔습니다. 쌍문동에서 오신 남편 계십니까? 접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입니다. 조금 있다가 책임 간호사가 아주 흥분한 채로 들어왔습니다. 혹시 남편들 가운데 삼성동에서 오신 분 계세요? 접니다. 우리 병원 생기고 드문 일인데 축하합니다. 세상동입니다. 조금 있다가 수간호사가 아주 흥분하고 상기된 채로 쫓아오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륜동에서 오신 남편 계세요? 오륜동에서 오신 분? 습니다. 우리 병원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다섯 쌍둥이입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던 두 남편이 거품 물고 쓰러졌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은 천호동에서 왔고요, 한 사람은 만리동에서 왔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앞에 일어난 사건을 통하여서 뒤에 일어날 사건을 예측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제가 차를 몰고 내비를 찍어서 드림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아, 들어오니까 장로님 한 분이 강사 자리라고 딱 표시를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주 수월하게 주차를 하고 안내를 받아 들어갔습니다. 내려오면서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드림교회가 한 86년, 7년 역사가 됐다 그래요. 제가 심호하는 우리 교회보다 3배 이상의 역사를, 지금 우리 교회가 26년인데 3꼽절 이상의 이러한 역사를 가진 교회입니다. 얼마나 찬양도 은혜롭게 하고 집중해서 찬양하는지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 가운데도 은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식당에서 신방하다가 식사를 하는데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을 TV를 보았습니다.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강호동 씨가 진행을 하대요. 이수근이라는 개그맨하고 초등학생 씨름부하고 씨름을 하려고 삿발을 딱 차고 모래사장에서 씨름을 딱 하는 겁니다. 그 제가 가만 보니까 이수근이 개그맨하고 초등학생하고 딱 삿발을 잡는데 제가 딱 보니까 초등학생이 이길 것 같아요. 근데 식사를 하는 다른 분들이 아무리 씨름부라고 그렇지 초등학생 아니냐, 이수근 씨가 이긴다 하는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생이 이길 것 같아요. 왜요? 삿발을 딱 잡고 기마 자세를 딱 하는데 이수근 씨는 아주 기본이 안 되십니다. 그러면 씨름을 딱 하면 오른발이 항상 반보나 한보 딱 나와야 됩니다. 민속 씨름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삿발을 다 오른쪽에 딱 차기 때문에 딱 들릴까 싶어서 기초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은 오른발을 뒤로 딱 뺍니다. 프로 민속 씨름 딱 보면 심판이 언제 호각을 부르냐, 딱 자세가 갖춰져야 됩니다. 오른발이 딱 먼저 나와야 됩니다. 딱 호각 봅니다. 이수근 씨가 딱 보니까 왼발이 딱 먼저 나와 있어요. 제가 딱 보면서 아, 헛방이다, 헛방. 사치면 넘어간다. 당연히 초등학생이 이긴다. 게임을 하자 말자, 시합을 하자 말자 이수근 씨가 금방 져버렸습니다. 저는 씨름을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제가 고등학교 때 씨름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가운데 신봉민이라고 과거에 천하장사도 나왔던 학교입니다. 그래서 씨름을 이렇게 앉아서 보면 친구들 부릅니다. 씨름부 애들 불러요. 야, 좀 가르쳐줘라. 가르쳐줘라. 그래서 제가 시범의 기본 자세하고 그리고 몇 가지 기술을 익혔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고등부를 지도해서 이렇게 수련회를 갔어요. 그 실내에서 아이들끼리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씨름을 막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 교육자인 제가 이렇게 보다가 나하고 좀 하자 했더니 목사가 키도 조금 맞죠. 고등학생들 덩치가 이리 커져. 안 끼워줍니다. 목사님 다칩니다. 비키세요 이러더라고요. 아, 기분이 딱 상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나한테 이길 때마다 내가 만 원씩 줄게. 진짜요? 서로 한다고 만 원 벌겠다고. 딱 가보니까요 덩치가 아무리 커도 저 같은 초보도 씨름의 기본을 배운 사람은 딱 잡으니까 압니다. 그대로 이따만한 덩치들을 시작하자마자 3초 안에 전부 다 처박아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본이 잘 돼 있으면 그걸 응용하면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다 힘듭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없으면 오래 믿어도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10분을 받아도 잘 넘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건물을 짓는 것과 같아서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높은 건물일수록 땅을 깊이 파는 법입니다. 이건 상식입니다. 단층짜리 집과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를 짓는 그것은 기초부터가 다릅니다.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면 훈련을 받는 대로 믿음이 아름답게 성장하지만 신앙의 기초가 부실하면 아무리 훈련받아도 헛수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한 집은 유행이 지나면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약하면 리모델링이 위험합니다. 기초신앙이 튼튼하면 얼마든지 훈련을 통하여서 신앙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오래 믿었지만은 기본을 갖추지 못한 성도를 양육하고 교정하는 것이 무척 힘듭니다. 자기 고집이 있어서 안 돼요. 차라리 기독교 진리를 전혀 모르는 초신자를 앉혀놓고 ABC부터 하나씩 가르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을 보면 바르게 믿지 못하면서 바르게 믿는다고 착각하는 자들이고 기초신앙이 부실한 자들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완전히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항해를 방해하지 않으나 반쯤 침몰한 배는 다른 배의 위험이 된다는 겁니다. 기초신앙이 부실한 어중간한 믿음이 다른 성도의 믿음까지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를 갖춘 일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몇 가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기본기 첫 번째,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 성수,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 뜻은 구별입니다. 당신 거룩해? 물으면 자신이 없어요. 거룩의 의미를 깨끗함, 성결로 한정하기 때문입니다. 왜 주일을 거룩한 날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하루 아닙니까? 거룩의 첫 번째 가장 기본 의미는 구별입니다. 구별한 날이라서 거룩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도입니다. 깨끗하게 살아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럼 주일을 거룩히 지키셔야 됩니다. 제가 수영역에 부목사로 있을 때에 2001년도에 신방을 하고 돌아가는데 뒤에 직사님 두 분이 타고 옆에 권사님이 타셨어요. 그런데 한숨을 턱부터 집사님이 있어요. 옆에 권사님이 뭐라고 하는데도 해결이 안 났어요. 왜 그러세요? 했더니 목사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고민입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답이 없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요, 목사님. 그래요. 집사님, 기도해도 답이 없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로 내 친자식처럼 아끼는 조카가 있는데 이 불신자입니다. 근데 주일날 결혼식을 합니다. 친자식 같은 애인데 안 가자니 그렇고 가자니 주일 어기고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결혼식 가야 됩니까? 주일을 지켜야 됩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하십니다. 왜요? 성경에 답이 있으니까 당연히 안 가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됩니다.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일부 예배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5년, 6년 하다 보면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사랑봉사도 하고 맡은 직분이 있기 때문에 조카 결혼식에 가면 직분을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안 가야 됩니다. 그런데 안 가면 욕먹습니다. 그럴 때는 지혜를 발휘하셔야 됩니다. 미리 가세요. 일주일 전에 축하하러 가세요. 당일날 자리는 내가 못 채워줘도 아무개야, 이모가 삼촌이 교회 집사 아니야. 그러니까 주일이라서 못 간다. 대신에 먼저 와서 내가 축복해준다. 평소 선물보다 더 좋은 것, 평소 축의금보다 더 많이 넣어가지고 가서 축하해주세요. 그러면 조카가 생각하기를 우리 삼촌은, 우리 이모는 진짜 예수쟁이다. 나이롱 신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을 지킨다 하면서 미리도 안 가면 예수쟁이 욕먹습니다. 그럴 때는 미리 가셔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쪽집게네요. 이번 주일날 조카 결혼식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들은 자기 교리를 지키고자 자식 수혈도 안 시킵니다. 병력 의무도 안 하고 교도소 들어갑니다. 잘못된 교리 하나 붙들고도 교도소 가는데, 잘못된 교리 하나 붙들고 자식 생명도 위험에 처하게 하는데, 참된 교리, 참된 신앙 가진 우리들이 더욱 분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 몇 번 그렇게 주일을 성수하다 보면 주일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주일은 주말 아닙니다. 사람들은 주말이라고 하지만 달려보세요. 첫 번째 있는 날입니다. 첫날입니다. 일주일의 첫날을 하나님과 동행하셔야만 나머지가 성공합니다. 와이셔츠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면 나머지 단추는 잘 끼워집니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나머지 단추 다 잘못 끼워지는 것입니다. 처음 것은 주의 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을 아무것도 손대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성부터는 전리품을 다 취합니다. 그런데 왜 여리고 성의 모든 것은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걸 감추고 손을 대었던 아간과 그의 가족은 전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왜요? 다른 성은 다 전리품 취하는데 왜 여리고 성은 손 못 대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첫 열매라서 그렇습니다. 처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일은 주말 아니고 첫날입니다. 여러분, 주일을 귀하게 여기는 제직계 시계를 주일음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도 안 지키는 사람이 수요 기도에 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주일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직들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이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예배에 참석 안 하는 성도가 믿음이 자라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꾸 들어야 믿음도 생길 뿐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를 자꾸 들어야 비전 공유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 10분 전에는 도착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회사의 운명이 걸려있는 바이어를 만나는데 내가 회사의 운명을 책임지고 바이어를 만나러 가는데 10분 지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가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학 졸업생이 취업 면접을 딱 보는데 현대 삼성에 면접 보러 가면서 20분, 30분 지각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미리 가서 준비합니다. 외국 출국하는 사람이 비행기 시간보다 늦게 가겠습니까? 최소한 외국 가는 사람들은 공항에 2시간 전에 도착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을 만나는데 그럼 미리 오셔가지고 마음이 준비하시고 오늘 본문 성경도 찾아보시고 기도로 준비하시는 일꾼 되셔야 됩니다. 드림교회 일꾼이라면 지각 없는 일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일 오실 때에 단정한 복장, 좋은 매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 수요일교회에서 딱 안내를 보고 있는데요. 본당이 2층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다리가 불편하신 어른들은 엘리베이터 타고 오지만은 다 걸어서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단에서 이리 딱 보면요. 어떨 때는 눈을 어디다 둘지 모르겠어요. 날씨가 더워지니까요. 이렇게 파인 옷을 입고 있는 분이죠. 여러분, 위에서 딱 보면요. 아찔합니다. 이거 뭐, 인사를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주일 오실 때는 단정한 복장을 오셔야 됩니다. 2005년 7월, 노스웨스턴 대학의 여학생 라크로스 운동팀들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자유분방합니까? 그리고 여대생들 아닙니까? 아주 자유로운 애들입니다. 군인주의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발가락 딱 끼우는 그 플립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부르죠 그걸? 졸리라 부릅니까? 그걸 딱 신고한 거예요. 기자들이 그걸 보았습니다. 그처럼 개방적인 나라에서도 개방적인 여학생들이 백악관에 대통령 만나러 왔는데 그 신발 신고 왔다고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자유분방한 미국에서도 여대생이 대통령 만나는데 복장 불량으로 호된 지탄을 받았다면 만왕의 왕을 만나는데 주일 올 때에 아무렇게나 오시면 안 됩니다. 비싼 옷 입고란 소리가 아니라 단정하게 예배자다운 모습으로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Sunday best. 예, 주일날 제일 좋은 옷, 제일 멋있게 차려온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는 날 아닙니까? 저는 어린 시절에 저도 모태 신앙인데요. 어린 시절 토요일은 무조건 목욕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딱 일어나면 머리맡에 갈아입을 옷이 속옷부터 쫙 있습니다. 속옷부터 그도까지 갈아입고 예배당에 교회 갔습니다. 헌금도 그냥 안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 월급을 아버님한테 받아오시면 돈을 쫙 셉니다. 빳빳한 돈, 깨끗한 돈은 헌금할 돈입니다. 다 골라냅니다. 반짝반짝하는 동전, 헌금할 동전입니다. 빳빳한 돈이나 허름한 돈이나 그 천원이 그 천원이고 그 만원이 그 만원이지만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미리미리 준비하셨고 우리는요 까만 동전이 있으면 신베타 가면서 왁스 가지고 닦는 일입니다. 왜요? 깨끗한 돈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만왕의 왕을 만나는데 복장불량하지 마시고 정말 단정하게 멋있게 차려오고 오는 드림교회 재직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준비한 자가 은혜 받습니다. 준비 없이 오시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신앙의 기본기 두 번째가 있는데요. 두 번째는 헌금 생활입니다. 헌금 생활이 안 되는 분들은 멤버십이 안 되는 분들입니다. 목회자가 헌금 이야기하기 참 어려운데요. 그러면 헌금 이야기를 하려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상처받지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11조 이야기해도 건축헌금 이야기해도 우리 목사님 헌금 이야기해도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믿음 먼저 주옵소서. 할렐루야. 믿음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배우자 있습니다. 싸워가면서 헌금하실 수는 없습니다. 헌금은 하고 싶은데 삶이 너무 어렵고 궁핍해서 너무 힘들어서 헌금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헌금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사시면 됩니다. 첫 번째, 믿음 주세요. 두 번째, 형편되게 해주세요. 헌금할 수 있는 환경 열어주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헌금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11조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드리셔야 됩니다. 첫 열매의 정신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미루지 말고 제때 드리시기 바랍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건 박사님이 미국 유학 갔습니다. 유학 생활하니까 참 삶이 힘들었어요. 겨우겨우 장학금 받으면서 아주 어렵게 생활하는데 부인이 여보 우리 11조 합시다 했더니 김순건 박사가 지금 우리가 유학생 아니가 우리 삶이 너무 어렵다. 박사학위 끝나고 좋은 연구소에 취직하면 못했던 11조까지 한꺼번에 그때 하자. 그 사모님이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또 말하면 싸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순근 박사님이 1주, 2주 보니까 부인이 아침 식사를 안 합니다. 그 당시 식사 안 해. 속이 좀 안 좋아요. 다음날도 안 합니다. 아직도 안 좋아. 예. 다음날도 안 합니다.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데 일주일, 2주일을 아침 식사를 안 해요. 물었습니다. 왜 도대체 식사를 안 하느냐? 그랬더니 부인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하고 싸우기는 싫고 나는 주님께 11조는 드려야 되는데 아침을 굶어가면서 그 모은 돈으로 식비를 모은 돈으로 제가 11조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순건 박사가 두 손 들었습니다. 당신 밥 먹어라. 헌금은 당신 알아서 해라. 내가 절대 닫지 않을게. 여러분 미루지 말고 제때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주님 앞에 선심 쓰듯이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바치실 때에 다른 교회에 바치시면 안됩니다. 우리 아버님이 개척한 교회가 있는데 내가 거기 좀 보내야 되겠다. 그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출석은 드림교회 하는데 11조는 우리 아버님이 출석하는 교회에 내가 시골교회 보내드려야 되겠다고 보내시면 안됩니다. 자기가 출석하고 자기가 은혜받고 섬기는 교회에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것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세금은 일본에 내는 사람 없습니다. 살기는 대구에 살면서 세금은 미국에 갖다 내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가 살고 자기가 혜택을 누리는 그곳에 세금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11조 외에 다른 헌금은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이니까 드리면 되지만 나머지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 따라서 본인의 능력 따라서 그렇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 온 김에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우리 재직들한테 교육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남산제일교회 집사님이라면 남산제일교회 중직자라면 이 정도 기준으로 주님 앞에 드리세요 한 게 있습니다. 드림교회는 따로 이정근 목사님께서 지도하시겠지만은 아마 지도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헌금 이야기라서. 온 김에 제가 우리 남산제일교회 성도들을 지도한 거 저희들의 말씀 나누고 여러분 믿음으로 받을 건 받고 형편 따라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한테 맥주 감사 헌금을 이렇게 드리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 짓지 않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시대 아닙니까? 농사 짓는 성도들 별로 없을 것입니다. 맥추는 그대로 보리 추수를 끝내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 아닙니까? 이 정부와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맥추 감사주일을 그대로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맥추 감사주일은 7월 첫째 주입니다. 과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맥추 감사주일은 반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맥추 감사 헌금 가이드라인을 주는데요. 11조 절반 정도 하라 그럽니다. 믿음이 되고 형편이 되면 맥추 감사 헌금은 내가 드리는 11조의 절반은 하시라. 이렇게.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추수 감사 헌금은 얼마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초막절입니다. 메이플라워 타워 가가지고 신대륙에서 그 미국에 도착한 사람들이 농사 짓고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주일이 아닙니다. 성경을 따지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1년의 농사를 다 끝내고 연말에 드리는 감사가 초막절이고 추수감사입니다. 여러분 반년을 감사하는 것이 11조의 절반을 드린 것이라면 1년 동안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이라면 얼마로 제가 지도했겠습니까? 11조만큼 감상금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다 그렇게 하진 않지만은 믿음이 되고 형편되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성탄절, 부활절 헌금은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제 2주 뒤에는 부활주일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성탄절, 부활절 헌금은 이렇게 드리십시오 하고 가이드라인을 드렸습니다. 뭡니까? 사돈 집에 길 흉사 생겼을 때에 사돈 집에 부조하는 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돈 집에 부조하다 할 때요. 사돈 집에 축의금 내고 사돈 집에 조의금 낼 때에 함부로 안 냅니다. 체면 봐서 됩니다. 내 자식이가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돈집에 가면서 돈 3만원 안 냅니다. 사돈집에 길흉사 갈 때요. 최선을 다해서 냅니다. 우리 교인들한테 성탄절과 부활주일 헌금은 사돈집에 길흉사 때 부조하는 것만큼은 하십시오.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드림교회의 교인들은 더 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0원짜리하고 10,000원짜리하고 만나가지고 자랑했습니다. 10,000원짜리가 자랑하기를 1,000원짜리한테 1,000원짜리야 나는 말이야 여행도 다니고 극장도 가고 토르야구 보러도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닌다. 그랬더니 1,000원짜리가 풀이 죽어가지고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나야 뭐 늘 그렇지 뭐 맨날 교회만 다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0,000원짜리는 세상 곳곳을 활개치고 다니는데 1,000원짜리는 헌금 통 안에만 들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윌리엄 콜게이트가 영국 출생 아닙니까?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가난한 형편에 16살에 독립을 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배 타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선장 할아버지가 그의 형편을 듣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콜게이트야, 인생 살아갈 때 반드시 세 가지 기억해라. 첫째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단다. 둘째는 십일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적게 벌든 많이 벌든 늘 십일조 생활해라. 셋째는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주실 것이다 했습니다. 선장 할아버지의 이 세 마디를 늘 기억했던 콜게이트는 하나님 중심으로 물질의 청지기로 살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가 그런 거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무디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제 사업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예배드려 주세요. 개업 예배 좀 드려 주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사업장 가서 막 이마에 땀이 나도록 축복기도 해 주었습니다. 근데 사업이 정말 잘 되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이 청년이 잘 안 보입니다. 교회를 안 보입니다. 부교자 보내가지고 신방을 해냈더니 들려오는 이야기가 11조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못 오겠다는 것입니다. 천원 벌 때 100원은 할 수 있는데 100만원 보니까 10만원 해야 되고 1000만원 보니까 100만원 해야 되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 앉혀놓고 아주 열심히 축복기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청년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니 이 청년의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셔가지고 믿음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러분,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해서 더 충성하면 그게 복입니다. 건강해서 주일 안 지키고 이리저리 나가버리면 그건 저주입니다. 병들어서 주님 앞에 더 의지하면 그게 복입니다. 병들어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멀리하면 복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서 더 충성하면 복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유용비로 써버리면 그 부유는 복이 아닙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 한번 돌아보세요. 내 헌금 생활은 정말 정직하고 바르게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남산제일교인들한테 두 가지 비전을 공동으로 가지자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살아생전에 내가 교회 하나 짓고 간다. 이거 하자 했습니다. 대구에서 이런 교회 지으려면 50억, 100억 있어야 됩니다. 월급 받는 분들이 못합니다. 그러나 저 중국 오지에, 동남아에, 인도 땅에, 아프리카에는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지금도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4천만 원이면 내가 힘들면 내 자식 가정하고 힘을 모아서 선교지에다가 얼마든지 교회 하나 지을 수 있습니다. 너 뭐하다 왔냐?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하나님, 구원의 방주 하나 짓고 왔습니다. 저 선교지에 교회 하나 건축해놓고 왔습니다. 그런 복원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부산에 재벌이었던 동명목재,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그 오공시절에 이 대한민국 재벌 10위 안에 들었던 부산의 재벌입니다. 강석진 회장이라고 계셨는데 돌아가셨지만은 독실한 불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돈만 벌면 큰 절을 지었습니다. 큰 절을 세 개나 지었습니다. 마지막 지었던 저 부산 용당동의 동명불허는 그 안에 자기 무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불심 좋은 불자 딱 불러가지고 당신 소원이 뭐냐 물으면, 이런 불심 좋은 불자 10명 중에 7, 8명은 부처님 위에서 절하나 지어 바치는 거랍니다. 믿음 좋은 성도 앉혀놓고 당신 소원이 뭐예요? 물으면 주를 위해서 교회 짓겠다는 사람 없어요. 목사로서요, 성도로서 되게 자존심 상합니다. 교회 짓자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건물이지, 성도의 모임이 교회지, 이런 소리 하면서 헌금 안 해요.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 불교가 기독교보다 더 위대합니까? 석가모니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분입니까? 석가모니가 우리 위해서 뭐 해줬습니까? 예수님 우리 위해 생명 값을 주었건만 우리는 그런 결정 안 합니다. 석가모니가 훨씬 위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월급 받는 분도 적금 들면 얼마든지 자식하고 모아서 3, 4천만 할 수 있습니다. 지어봅시다. 살아생전에 우리 가정이 교회 하나 주님 앞에 바치고 갑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6년 전에 부임했는데요. 부임하니까 빚이 13억이 있더라고요. 매달 나가는 이자하고 할부를 합치니까 천만 원 나가더라고요. 교회는 200명 채 안 되는데 6개월간 선교비가 딱 중단되었습니다. 못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데 이제 제가 6년차가 5년, 작년로 5년 지나고 6년차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9억을 갚았습니다. 4억 남았는데 그 5년 동안에 중국에다가 2천만 원 해가지고 우리가 위생소 하나, 병원 하나 지었습니다. 미얀마에다가 선교센터 지어가지고 어제 그 미얀마 선교사님, 미얀마 목사님, 현지 목사님 메일이 왔어요. 선교센터 지은 거 다 지었다고 저한테 보고 왔습니다. 지금 인도 땅에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짓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 부르짖었더니 우리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제가 하나 1호로 짓겠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소개받아가지고 지금 인도에 건축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헌당식 하러 좀 가려고 생각하고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은 신앙의 기본입니다. 헌금 생활이 제대로 안 된 성도가 신앙이 자라는 것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새 가족이 등록했습니다. 아니면 이사를 와가지고 등록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성도가 드림교회 진짜 멤버십을 갖췄는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그룹에 들어가야 됩니다. 셀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전도회든 사랑방이든 셀이든 소그룹에서 관계를 형성해야 됩니다. 소그룹 모임 안 하고 예배만 들고 가버리는 성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떠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이분이 드림교회 등록해가지고 11조 생활, 성교헌금, 헌금생활하고 있는지 보셔야 됩니다. 소그룹에 가입되어 있고 헌금생활 딱 하면 그 성도는 이제 드림교회 멤버십을 갖춘 성도입니다. 여러분 학을 보세요. 동물원 딱 하면 학이 있는데요. 가날픈 두 다리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날픈 두 다리로 있지 않고요. 대부분 학들이 한쪽 다리 들고 있습니다. 한 다리로 서 있습니다. 홍학이든 뭐든 다 서 있습니다. 왜 한쪽 다리로 서는 줄 아십니까? 위기의식이 느껴지면 뭔가 불안할 것 같으면 후딱 날아가려고 한쪽 다리로 서 있습니다. 학이 언제 한쪽 다리를 내리느냐, 두 다리로 서느냐, 주위에 위험 요소가 하나도 없다. 안전하다 할 때 다리를 내리고 걷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가 두 다리를 딱 내리고 드림교회 완전한 멤버십이 딱 되었다. 어떻게 봅니까? 목회자 입장에서는 소그룹에 가입되어 있느냐, 헌금 생활을 바르게 하고 있느냐. 이게 되면 아, 저 성도는 이제 드림교회에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의 기본기가 있는데요. 섬김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예의도 신앙 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적인 예의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그럼 뭐든지 선을 넘으면 위험합니다. 선을 타고 가다가도 중앙선을 넘어버리면 대형사고 납니다. 선을 넘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야구 보세요. 투수, 포수, 1루수, 2루수, 3루수 자기가 지켜야 될 자기 지역이 있습니다. 3루수가 1루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좋은 선수입니다. 뭐든지 선을 넘어버리면 대형사고 납니다. 목사와 장로간, 장로와 장로간, 목사와 집사간, 성도와 성도간 넘어야 될 선을 절대 넘으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아무리 힘들어도 목회자와 나 사이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리면 이거 정말 어려워집니다. 목사에게 실수가 있을 수 있지만은 대적하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이 실수했다고 대들면 후레자식 됩니다. 권면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지만은 선을 넘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북방 한계선 넘어가도 문제가 되고요. 남방 한계선 넘어와도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회자의 관계 이거 두절되거나 멀어지면 신앙생활에 결코 유익이 안 됩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자가 나오는데요. 이 수넴 여자를 표현하면서 성경은 귀한 여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귀한 여인입니까? 엘리사가 그 동네 지나갈 때마다 극진하게 섬기고 대접합니다. 나중에는 남편한테 이야기하기를 아예 엘리사를 위해서 다락방 하나 지읍시다. 침대도 넣고 책상도 넣고 우리 동네 지나갈 때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아예 방을 하나 만들어 드립시다 하면서 그렇게 모십니다. 당시에 선교사를, 선지자를, 목회자를 잘 대접하는 시대였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사가 지나가는데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이 대머리야 대머리야 욕했습니다. 엘리사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저주하니까 암컴이 튀어나가지고 그 청년들 몇십 명 그 자리에서 죽여버립니다. 엘리사를 가리켜서 청년들이 대머리 대머리 놀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지자를 경의 여기던 시대인데 여러분 수넴 여인은 귀한 여인이라 했습니다. 잘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시면 우리 교회 선교사들이 많이 오십니다. 지금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가 세 가정이고 협력 선교사가 13가정입니다. 그리고 돕는 미자립 교회가 20군데고 선교단체를 9군데 돕고 있습니다. 그 선교비가 지금 매달 한 600만 원씩 고정 지출이 되고 있는데 드림교회보다 훨씬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저하고 관계없이 우리 교회와 관계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하고 아니까 우리 교회 협력은 아니지만은 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평일날 오시면 무조건 제가 금일봉 드립니다. 금일봉 드리고 미자립교회 목사님 오셔도 금일봉 드리고 혹시 승용차나 뭐 스타렉스나 승용차 가지고 오시면 우리가 월 주유하는 주유소가 있기 때문에 가서 기름을 가득 채워가지고 보냅니다. 그거는 당에서 허락을 해가지고 먼저 선지출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사랑방, 셀러 전부 다 개련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늘 드리는 오늘 선교 보고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예비 말고 각 셀에서 사랑방에서 개련돼가지고 따로 예비를 다 드립니다. 그리고 식사 대접 다 합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면 늘 그렇게 합니다. 목사님 축복받을 기회인데요. 축복받을 기회인데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 대접하면 선지자의 복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대접하면 의인의 복을 받는데 목회자 이름으로 미자립게 목회자 대접하면 내가 그 복 받을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제가 늘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는 것 이거 신앙의 기본입니다. 목회자가 자기를 대접하라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지만은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을 대접하는 것을 비꼬고 목회자한테 잘 보이려고 저렇게 한다고 험담하는 것 그런 성도 더 문제입니다. 여러분 드림교회는 늘 대접하기를 절개하고 섬기기를 절개하는 복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차를 타다 보면요 마티즈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벤츠가 기름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고급차가 기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대형차일수록 기름 많이 들어갑니다. 중직자일수록요 기름을 많이 넣으셔야 됩니다. 중직자일수록 은혜의 주유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차는 벤츠를 샀는데 기름이 안 들어가면 주차장에 세워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직자일수록 은혜를 계속 주유하셔야 됩니다. 많이 주유하셔야 됩니다. 직분은 장로고 직분은 권사인데 은혜를 못 받으면 이거는 주차장에 서 있는 차에 불과합니다. 차라리 그런 차보다 티코가 낫습니다. 중직자 여러분, 피택 받은 여러분, 중직자일수록 더 은혜 사모하시고 더 영적 기름을 주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기본기 직분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더 드립니다.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대신 목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대신입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말씀을 전가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들어서셔서 주의 말씀을 전가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줍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교인을 위해 가지고요, 목회자가 강대상에서 그 가정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표현하면 대신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고 교인을 대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대접을 목회자가 대신 받습니다. 때마다 좋은 거 대접하실 때 교인을 축복기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정말 존경과 대접과 사랑은 예수님 받으셔야 되는데 부족한 종이 그 사랑과 대접을 대신 받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아주세요. 주님 받으실 존경, 주님 받으실 대접을 목회자가 대신 받는 거예요. 욕도 대신 먹습니다. 여러분, 장로님들 한마디로 하면 따라 하실까요? 협력. 장로님들은 한마디로 하면 협력입니다. 마지막 천국 갔을 때에 김장로, 이장로 왜 교회 부엌 못 시켜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목회자 앉혀놓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장로님들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실 것입니다. 혹은 이렇게 칭찬하실 것입니다. 정말 협력 잘했다. 아니면 정말 협력 못했다. 이렇게 나무랄 것입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를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론과 훌처럼 모세가 힘들고 어려워서 팔이 내려오니까 그 옆에서 팥을 들고 있는 아론과 훌처럼 잘 협력하는 것입니다. 거기 있는 장로님들은 돈을 쓰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교회 중직자들 교회 돈 쓰면서 생색내시면 안 됩니다. 교회 돈, 세금 가지고 다 봐가지고 쓰면서 내가 하는 것처럼, 내가 위원장 하니까 이 재정 나왔다, 내가 한턱 쏘는 것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지갑에 돈 나가는 건 아깝고 교회 돈은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우리 교회 딱 6년 전에 부임하니까 빚이 13억 아닙니까? 월 나가는 게 교인이 200명이 안 되는데 1000만 원이 이자하고 할부 나갑니다. 제가 교육자들 다 불렀습니다. 복사 마음대로 하지 마시오. 이민지 쓰시오. 주보 복사하고 싶으면 자기 재정 가지고 복사지 사오시오. 교회 사무실 복사지 쓰지 마. 교회 사무실 복사 용지 쓰려면 장당 20원씩 내라네 그랬어요. 관리기사 불러가지고 주차장에 이렇게 화낼 필요가 뭐 있습니까? 다 형광등 빼세요.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 자기 집에 빚이 13억이면 밥이 넘어갑니까? 매달 1000만 원씩 갚아봅시다, 장모님. 그래가지고 연말에 목돈 들어오면 또 갚읍시다. 그래 갚아나가기 시작했습니다. 5년 만에 지금 9억 갚았습니다. 형광등도 다 빼놓고 했다가 요즘은 다시 끼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의 협력이 없이 좋은 목회자 나올 수 없습니다. 장로님이 협력 안 해주시면 목회자 정말 힘듭니다. 장로님들은 목회자한테 협력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직분입니다. 그 협력은 목사가 꼭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그 목회자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목회자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흠을 덮어주고 화살이 날아올 때 방패가 되어주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와주는 것이 장로님이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저 앞장서 가지고 칼 들고 싸우고 있는데 모세는 저 산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당신이 앞장서서 싸워야지, 당신은 저 올라가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팔을 받쳐들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합니다, 여러분. 도둑놈도 손발이 맞아야지 도둑질 잘하는데, 목회도요, 손발 잘 맞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 시모 장로님이 6분 계세요. 얼마나 협력을 잘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황장로라는 분 계신데요. 이번에 제 목소리만 조금 달라지면, 강대상에서 새벽 기도할 때 목소리가 조금 달라지면 바로 전화하십니다. 목사님 어디 편찮으세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습니까? 양장로님이라는 분 계신데요. 이번에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 인도에다가, 목사님 제가 1호로 건축하겠습니다 하고, 1호 인도 승기지를 건축하시는 분인데, 저 우리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라도 제가 늘 그랬습니다. 색강이 죽으면 한강 죽습니다. 한강이 한강 되는 것은 색강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색강에서 물이 다 끊어지면 한강 죽어버립니다. 작은 교회 미자립게 죽으면 대형교회 다 죽습니다. 저도 수영역에서 사역을 4년 했지만 수영역교회 사랑의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교회 제 우리 선배 목사님 7년간 새가족부를 담당하신 우리 선배 목사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해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사랑의 교회 90%가 수평 이동이다. 수용력에 마찬가지입니다. 전도 받아가지고 초신자 있으면 좀 있으면 상처받았다. 뭐 어쨌다 해가지고 다 큰 교회 갑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성도 안 들어오면 큰 교회 다 망합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큰 교회 아니지만은 작은 교회 좀 도웁시다. 저는 우리 시찰에 있는 작은 교회가 많은데 한번 대접하면 좋겠는데 했더니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요 매년마다 시찰에 목회자 부부 늘 모셔가지고 밥 사고 좋은 고깃집에가 대접하고 선물해갔더니 저는 그런 소문 나니까 우리 상비부에서 전도부에서 상비부장께서 신 목사님 시차례 말고 노예 전체 목사님을 대접하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난 가을에는요 미자립계 목회자 30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노예가 80교회인데 30개 교회 미자립계 더 많아요. 그런데 한참 선배 목사님들 60년 목사님들 자주 시장에서 안 오십니다. 그 40대 50대 초반 목사님들 30분 모셔가지고 시장 대접했습니다. 젓갈 사업하시는 집사님 계신데 목사님 제가 젓갈 선물하면 안됩니까? 그래서 젓갈 두 세트요. 시중가 10만원 정도 되는 걸 선물했습니다. 뭐 올해도 또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럼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교회 재정 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본인들이 다 숨겼습니다. 목회자가 마음을 딱 먹으니까 우리가 뒷받침해 주겠습니다 하고 장로님 집사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단기 선교 가는데요. 작년에는 몽골 갔고 그 앞에는 캄보디아 그 앞에는 우즈베키스탄 갔는데 저는 갈 때마다 우리 미자립계 목회자들 한번 모시고 갑니다. 그분 비용을 전부 다 댑니다. 대고 돌아와가지고 양복 한 벌 딱 해드리고 딱 교회로 보내드립니다. 그분들 언제 나가보겠습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 쉬기도 하시고 또 그 교회가 성장하면 또 성장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에는 몽골 갈 때에 우리 노예에 개척한 3년 된 제 후배 목사님 모시고 갔어요. 갔더니 쭉 단기 승인을 보더니 목사님 우리도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자기 청년들 10명 데리고 이번에 몽골간 오래 그러니까 성교 동교하면 부유했더니 그 조그만 교회 지금 출석 주일에 출석 25명 하는 교회가 이번에 몽골 단기 승교 간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우리 같은 노예 미자르께 목사님들 모시고 가려고 이번에도 우리 노예에 개척하고 있는 40대 후반 목사님 모시고 이번에 베트남 가기로 모든 비용 다 대주고 양복 한 벌 또 해주기로 제가 해놨는데 우리 교회에서 결정하기를 미자르께 목회자 모시고 가기로 해놨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갈 때 제가 대전에 개척하는 목사님 전화했더니 목사님 부탁이 있는데 신 목사님 우리 사모도 데리고 가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개척하다가 우울증이 왔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때는 사모님 병원까지 우리 다 데려갔습니다. 교회 선교비 가지고 미자립계 목회자 비용 다 돼서 선교지 모시고 가기로 했는데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사반의 집에서 전화합니다. 집사님 이러는데 그 비용을 집사님이 회비 내주시면 안 됩니까? 했더니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선교하라고 사업하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 필요합니까 목사님? 이번에 회비가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하면 항상 200만원 붙여주세요. 그거 가지고 회비 내고 양복해드리고 가서 용돈 쓰도록 다 해가지고 드립니다. 도둑질도 손발 맞아야 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정근 목사님 목회할 때에 정말로 잘 협력하는 좋은 중직자들 우리 장로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집사님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한번 따르실까요? 충성입니다. 집사님들은 충성하시고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권사님들 많이 계시고 피득되신 분들 많을 텐데 한번 따라하시죠. 권사는 도움이다. 권사님들은 한마디로 하면 도움입니다. 신방 도움입니다. 기도 도움입니다. 목회자들 옆에서 도미로 쓰임 받는 것이 권사님들입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보니까 미국의 한 한인교회 목사님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교회 문제가 있었던지 아니면 목사님에게 은혜가 떨어졌는지 몰라도 교회 분위기가 엉망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책망하는 설교를 하게 되고 설교에 상처받은 교인들이 자꾸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한 마음에 공원 산책을 갔는데 한 청년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을 죄악시했는데 목사님이 너무너무 답답했는데 그 청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담배 한번 피면 이 답답함이 사라질까? 그래서 몰래 가서 담배를 하나 사왔습니다. 아무리 다 필 수는 없고 목회자가 나도 담배를 한두 가지 피면 이 답답함이 좀 해소될까? 그래서 담배 피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모님이 볼까 싶어서 서재 문을 딱 닫고 냄새 날까 싶어서 창문을 조금 열어놓고 그 정원 마당을 향해서 담배를 딱 해가지고 한 모금을 탁 빨고 다 내미는데 그 교회에서요 말이 많은 권사님이 부침개를 해가지고 딱 들어가다가 그거를 딱 본 겁니다.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목사님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죽었다 이제. 사표 내야 되겠다. 이제 동네 막내 우리 목사님 담배 피더라 온 소문 다 내고 다니겠다. 그랬는데요. 하나님따라 성령님께서 그 권사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을 딱 보고 부침개 들고 왔다가 말도 못하고 돌아오시면서 권사님이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며 평소에 그렇게 죄악시하던 담배를 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리고는 내가 기도해 줘야 되겠다. 목사님은 죄 지은 게 있으니까 강단의 주일날 설교했었는데 야 이거 예배 끝나면 장로님들이 몰려와가지고 사표 내라고 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본인이 찔리는 게 있으니까 책망하는 설교를 못합니다. 그냥 은혜로운 설교만 합니다. 그런데 그 제일 말이 많았던 권사님이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설교만 하면 아멘 아멘 하고. 그런데 이게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납니다. 권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을 향하여서 아멘 아멘 하는데 이게 전염병처럼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나중에는 우리 목사님이 달라졌대. 설교가 달라졌대. 기도가 달라졌대. 떠났던 교인들이 한두 사람씩 신앙이 회복되고 돌아오면서 부흥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권사님의 기도가 목회자 변화시켰습니다. 기도 대신에 떠벌리고 다녔다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워지겠습니까? 그 반대 이야기 하나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이 마침 후배 목사님 지나가다가 들어왔습니다. 보니까 냉장고에 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근데 아이들 먹는 우유가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꺼내가지고 한 잔씩 마시자 하고 우유를 부어주는데 보니까 컵이 전부 다 싱크대가 있고 깨끗한 컵이 없어요. 그래서 밥공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부어줬고 마셨습니다. 지나가던 한 성도가 보니까 목사님 두 분이서 막걸리 마시고 있거든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막걸리 마시대 막걸리 마시대 손문에니까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도우미, 신방 도우미, 맡은 사명 잘 감당하는 도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재직들은 부부생활, 가정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엉망대학 진창과를 만들어 놓고 교회에서 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무엇보다 부부지간이 정말 아름다우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으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나와가지고 지금 동창회를 하고 있는데요. 동창회를 봤을 때 남아서 6명 모입니다. 제가 입학하니까 우리 1학년에 134명인데 134명 입학생 가운데 13명이 남학생이고 나머지 분은 여학생입니다. 인문대학의 여학생 인기가 되니까 13명이 일학되는 애들 몇 명 모이면요 많이 모이면 6명, 7명 모입니다. 근데 이 애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동창들이 전부 다 부부지간에 또 사생활이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휴대폰 부인이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번 걸어놓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부부지간에는 비밀이 없으셔야 됩니다. 비번 걸어놓은 남편, 그 뭔가 냄새나는 남편들입니다, 여러분. 저도요, 우리 부교육자 앉혀놓고 세미나면서요, 사모님 휴대폰이, 사모님은 부목사님 주는 휴대폰 얼마든지 봐야 된다. 이메일 사모님 앉혀놓고 제가 교육하기를 부목사님, 전도사님 이메일 비번 압니까? 이메일 아이디어 압니까? 다 아셔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는 전혀 비밀 없으셔야 됩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한 영혼입니다. 부부지간에 사생활 있다, 부부지간에 간섭하지 말라, 이거는 문제 있는 성도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 정말 하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동창회 때 부부지간에 무슨 사생활이 있노 했더니 우리 동창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목사님 말씀이고 이렇게 합니다.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일꾼 여러분, 부부지간에 비밀 없고 부부지간에 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10분만 딱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재판해주는 사람들이 막 줄을 쫙 썼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장인 이대로가 딱 보면서 안 되겠다. 너도 식사도 못하고 힘들고 기다리는 사람도 지치고 그래서는 안 돼.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뽑아가지고 웬만한 재판은 다 맡겨라. 그들이 못하는 진짜 중요한 문제 가져오도록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옳게 여겨서 10부장부터 뽑았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 10% 단골 고객이 90% 매상 올립니다. VIP를 위한 주차장 따로 둡니다. 우리 백성 가운데 10%의 부자들이 한국 돈 90%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9시 뉴스도 앞부분에 넣는 10%가 중요한 뉴스 다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리브유, 감람유를 바칠 때도 그 기름을 짜는데요, 제일 처음 넣는 10%의 기름을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모세와 더불어 사역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10부장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동역자고 이 땅을 위해서 한번 쓰임받는 사람들은 최소한 11조 안에 들었다는 말입니다. 11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기도의 11조 되세요. 드림교회에서 기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 줄 세운다 하면 나는 우리 드림교회에서 11조 안에 들겠다. 10% 안에 들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기도로 동력하는 재직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함으로 내 기도 소리 때문에 사탄이 들어오다가도 도망하도록 내가 기도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겠다는 기도의 11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하는 교회 목사님이 후배 목사들이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물었더니 기도실을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이 기도실에 10명이 기도하면 본당에 100명 삽니다. 100명이 기도하면 1000명 됩니다. 1000명이 기도하면 10000명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꾼 최소한 11조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일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 정말 힘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세요. 그것도 힘드시면 10분의 1, 한 달에 세 번은 나오세요. 한혜진이라는 탤런트 있지 않습니까? 이번 인터뷰를 보니까 그래요. 예수 잘 믿는 여자 탤런트인데 24시간 가운데 최소한 2시간 하루에 11조를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 보낸다 그래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야, 완전 목회자 갑니다 이제. 여자 탤런트가 24시간 가운데 11조를 주님 앞에 바친다 그럽니다. 그럼 두 번째, 물질의 11조 일꾼 되세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다 설교했던 부분인데 내가 드림교회에서 재정 10분의 1은 내가 감당하겠다.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사업에 복 주셔가지고 우리 교회 선교비의 10분의 1, 우리 교회 경상비의 10분의 1은 내가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왜 사업하십니까? 주의 일을 위해 사업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비전을 크게 한번 가져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물질의 복 주셔가지고 그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재정의 10분의 1 내가 감당하겠다. 저는 요즘 우리 교인들한테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헌금 기도할 때 한 달에 11조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들 100가정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100만 원 이상씩 하는 분들이 몇 가정이 되긴 되거든요. 더 많은 거 얻으러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재정 10분의 1 내가 감당하겠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꿈 한번 꾸고 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은혜는 내가 10분의 1을 받겠다는 마음으로 한번 은혜 사모해 보세요. 우리 교회 은혜는 제일 은혜 많이 받는 사람 10분의 1 뽑으라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모든 예배에 안 빠지고 모든 예배 시간 하여간 은혜 많이 받는 성도 우리 이정근 목사님이 드림교회에서 은혜 많이 받는 성도 10분의 1 딱 뽑으라면 나는 그 안에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은혜 사모하는 자리 놓치지 마시고 그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예화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한 여자 집사님이 남편 구원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총동원 전도 주일날 남편을 드디어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신방을 목사님 오실 때에 목사님과 남편이 대화하시도록 그 자리를 잘 연결을 했습니다. 남편이 교회 나가면서 목사님 신방 오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예수 믿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친척들이 교회 다니면 비용 많이 든다고 해서 천주교 다니라 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목사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목사님 물었습니다. 얼마 정도 비용이면 교회 계속 다니겠습니까? 뭐 교회 다니면 담배는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담배값 정도는 내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우리 교회 과거 교인들한테 설교하면서 헌금 설교하면서 담배보다 못하게 주님을 섬긴 자들 많다 그랬습니다. 내가 우리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 담배 얼마 피냐 했더만 하루에 한 갑인데 2,500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한 3천 할 겁니다. 올라가서. 그러면요, 하루에 한값 담배 피면 1년에 한 100만원 담배값 나갑니다. 내가 우리 재직들 보고 1년에 헌금 100만원도 안 하는 재직들은 그 담배보다도 주님 못하게 이기는 성도다. 11조 안 한다는 소리거든. 이분이 담배값 정도면 내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래 다니세요 했습니다. 그 담배값 정도 헌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나중에는 헌금이 많이 늘었어요. 목사님 하루는, 목사님이 하루는 물었습니다. 헌금이 많이 늘었던데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목사님, 술도 끊었습니다. 그 술값도 같이 드립니다. 예수 믿은 지 한 3년, 4년 돼서 목사님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내가 농사 짓는데, 11조를 수수해가지고, 쌀 팔아가지고 거기 10분의 1을 바칩니까? 아니면 들어간 경비 제하고 10분의 1을 바칩니까? 그거는 성도님이 믿음 따라서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경비 제하고 11조 떼면 그거 얼마 안 되는데 경비 안 제하고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례받고 이제 집사가 되고요. 나중에는 추수감사 주일에 쌀을 20가마를 바쳤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바칩니까? 왜 이렇게 비용이 많이 올랐습니까?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사실 공부 잘 시키려면 유학도 보내고요. 좋은 옷도 사 입혀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이렇게 비용을 값싸게 지불해서 되겠습니까? 믿음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부산대학교 음악예술대학 학장을 하신 나광자 권사님이 계십니다. 이번에 73세신데 우리 5월달에 임직식 하면서 은퇴식 같이 하게 됩니다. 은퇴식을 혼자 할 수 없어가지고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은퇴식을 같이 하시게 되는데요. 남편이 약사 출신이고 서봉열 씨입니다. 그런데 이번 별명이 뭐냐? 절기성도입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에만 교회 오십니다. 남편이. 그래서 교인들이 붙인 별명이 절기성도입니다. 3층에 앉았다가 축도하면 빨리 가버리십니다. 신방하면 앞에 앉아가 찬송 안 따라합니다. 앉아는 계시다가 예배 끝나면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방에 들어가 버리십니다. 아주 냉랭하신 분인데 도인 권사님은 열심이십니다. 그런데 똑같이 드시고 똑같이 운동하시는데 1년 동안 7kg가 빠졌습니다. 부산대학병원에 가봤더니 췌장암 말기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갔더니 췌장암 말기랍니다. 수술 안 된답니다. 서울에서 항암치료 8주 받고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열이 고열이 나서 자다가 헛소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틀을 그렇게 하자 군사님이 119 불러서 부산에 있는 봉생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봉생병원 병원장 부인이 다른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교회 권사님 제자입니다. 원장님이 직접 분류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면역이 다 떨어졌습니다. 폐렴이 왔는데 얼마 못 갈 것 같습니다. 장례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금요일 날 새벽에 들어갔는데 제가 금요일 오후에 신방을 했습니다. 역시 제가 찬송하는데 가만 앉아만 계십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 예배 마치고 장로님들하고 신방 갔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이 어르신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냉정하신 분이 며칠 못 산다고 하니까 저렇게 약해지시는가 싶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나오면서 권사님께 권사님 제가 금요일 올 테니까 복음을 전해놓으세요. 제가 금요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접하면 제가 그 자리에서 병상 세례 주겠습니다. 아니요 목사님, 월요일 당장 와주세요. 내일 또 시간 내주세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제가 부목사님 데리고 신방을 갔습니다. 역시 펑펑 우세요. 찬송 따라하세요. 복음 제시했더니 영접했습니다. 병상 세례 주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제 주일날 신방 오셔가지고 찬송하는데 찬송이 시작될 때 제 머리가 불덩어리가 되었습니다. 불덩어리 하나가 왼쪽 눈으로 쏙 들어오더니 오른쪽으로 옮겨가고 가슴으로 불덩어리가 내려오면서 가슴이 불덩어리가 되고요. 나도 모르게 크게 눈물이 쏟아지면서 찬송이 나왔습니다. 성령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죽는다고 했던 이분이 폐렴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금요일날 성찬식을 했습니다. 병상세례는 많이 했지만 제가 병상에서 성찬식은 그때 처음 했습니다. 사랑방 식구들, 조카, 동생, 부부 이렇게 와가지고요. 30여 명이 그 1인실에서 불러서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떡과 잔을 나누었습니다. 돌아가신다고 했던 이분이 폐렴이 깨끗이 나아서 교회 출석한 겁니다. 매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3주를 예배 드렸습니다. 췌장암은 그대로 있습니다. 저를 만나기를 원해서 목양실에서 금요일날 저를 11시에 만났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늘나라 창고에 쌓은 것이 없대요. 목사님이 외국에 교회도 건축하고 싶어 한다는데 제가 시골에 땅은 있지만 돈도 안 되는 거고 현금은 별로 없는데 혹시 외국에 교회 지을 때 보태 쓰세요 하고 봉투를 하나 내밉니다. 교회용으로 일명 선교 헌금 아닙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1,000,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 1,000,000원하고 교회 선교비 1,000,000원을 보태가지고 우리 중국에 파송한 선교사님이 18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마침 병원을 하나 지어달라 해가지고 2,000,000원 들여가지고 위생소를 하나 지어가지고 선교위원장하고 가서 봉헌식을 했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기 너무너무 약해졌습니다. 신내병원 입원했는데 제가 신방했더니 아무도 모르게 합니다. 이 어르신이 기적이 차고 있습니다. 목사님만 신방 오라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데 같이 앉아 찬송합니다. 그 다음 주에 신방하니까 매일 신방 와달래 해서 갔더니 그 다음 주에는 힘이 없으니까 찬송을 못하세요. 저하고 권사님만 찬송하면 손으로 찬송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앉지도 못해서 누워가지고 일주일 끝나면 아멘, 이주일 끝나면 아멘. 목사님 소원이 있는데 주말에 서울 사는 우리 두 아들 내외가 며느리하고 병문안 오는데 목사님 제가 두 아들 내외 앉혀놓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며느리 둘을 세워놓고 아들 둘 세워놓고 전도했습니다. 막내 아들 내외가 예수 잘 믿고 있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식사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권사님 전화 받고 후다닥 갔습니다. 우리 교회하고 침례병원하고 5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갔더니 맥박이 20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의식은 없고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제가 축도했습니다. 있을지어다. 축도하자마자 뚜 하고 천국 가셨습니다. 우리 남편이 목사님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려고 기다린 모양입니다. 장례 예배하면서 이 어르신은 다 하셨습니다. 세례 받고 성찬식하고 성교 헌금하고 전도하시고 할 것 다 하시고 짧게 예수 믿었지만은 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재직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목회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소한 드림교회에서 이재근 목사님이 좋은 일꾼, 기도 많이 하는 일꾼, 헌금 많이 하는 일꾼, 몸으로 봉사하는 일꾼, 은혜 많이 받는 일꾼 뽑으라고 할 때에 최소한 10분 이 안에 드는 11조 교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